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두 군데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서 그 첫째는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또 이 듣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권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천국의 열쇠로 올바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정당하게 수행하되 특별히 권징을 심판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는 회개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징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더 큰 의미에서의 권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더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이제 권징의 일환이 수찬정지로 다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권징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성찬 이해에 대한 수준을 높여가야 되고 점진적으로는 이 성찬의 참여 여부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당회가 이를 관장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또 그들의 실천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의 성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모든 위선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다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골라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시행하실 때에도 가롯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가 그 첫 번째 성찬 시행 자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찬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성도들 개인적으로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 진정한 성도들의 기준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성찬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과 유익을 끼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점검도 없고 또 교회가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나 그냥 성찬에 다 참여하도록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는 바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답과 87문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교독을 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86문,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의 보혈로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자신을 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87문,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탈취하는 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86문답과 86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86문답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일 마지막 문답인 129문답까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세 부분으로 나눈데 그 세 번째 감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서론이 뭐냐면 1문답과 2문답이죠. 오늘 제가 그 기초성경부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제 1문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 2문답에 질문을 하는데 1문답에서 되어지는 내용을 끌어와서 그러면 신자가 이런 위로 속에서 복된 자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째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런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런 그 2문답에 되어진 이 내용의 기초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3문답부터 11문답까지는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 뭡니까? 인간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제2부는 12문답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85문답까지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제3부 86문답부터 마지막 129문답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대되어지는 감사의 생활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런 패턴으로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는 효과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참 유익합니다. 먼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인간의 죄와 비참을 부각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복음의 도리를 설명하고 그 이후에 양육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대되어지는 감사의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을 다루는 이 세 번째 부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제3문답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준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분으로서 그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룩과 의의 표준인 이 율법 앞에 서지 아니하면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초 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쓰였던 율법이 성도의 감사생활 이 세 번째 부분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낮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율법 준수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가리켜 율법의 제3의 용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율법의 제1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으로서의 용도, 이것이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당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정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처럼 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시민법으로서의 용도는 폐기 처분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런 율법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제3문답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으로서의 기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네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시하는 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있는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율법의 제3의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안내와 규범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보여주는 규범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속받은 성도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이제 86문답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 뒤이어서 질문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런데도 왜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가? 그 선을 행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는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행한 것이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니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행하든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이 바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선행은 조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율법주의도 이단적인 가르침이지만 율법이 아무런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86문답에서는 인간이 선을 행해야 될, 즉 신자가 선을 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지요. 자, 그런데 신자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중생한 신자가 행하는 선행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그 2월달에 적십자 회비 내라고 왔지요. 그 적십자 회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서 얼마간에 어떤 그 위로금을 낸다든지 이런 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 매저도 목사거든요. 제 동서도 목사지만 제 매저가 목사인데 이번에 교회당을 옮겼습니다. 교회당을 옮겼는데 교회당 인테리어를 같이 테니스를 쳤던 분인데 이분이 건축업자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당 인테리어를 해줬습니다. 약 한 8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당의 그 인테리어를 그냥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불교 신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자신이 죄로부터 구속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인테리어를 해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매제를 통해서 또 들어보니까 이분이 강남의 모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문을 달아달라고 공사 부탁을 했는데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 문을 8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크니까 그냥 큰 교회들은 그냥 돈 그냥 가져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800만 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선을 행했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800만 원. 여러분들 같으면 부들부들 떨 분도 있겠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해준 것입니다. 노임하고 합하면 돈이 좀 더 되겠죠. 근데 이분이 이런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로 선을 행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의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일치된 것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선한 양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자기로서는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다고 하면 그가 행한 선행은 실제로는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억을 갖다 맡겼다. 고신교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그 고신 의로운 문제로 고신교단이 상당히 시끌벅적합니다. 빚이 뭐 1,200몇십억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1차 부도가 날 지경인데 1차 돈에 한 200몇십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갚을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냥 뭐 하여튼 교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고신 교단에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아들 장로님이 합동 측에 계신데 이분이 42억을 그 빚을 다 틀어막아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200 몇 억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42억이 어디 뭐 동네 아이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그 정도를 보면 어떤 교회는 뭐 수백억씩 내어놓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수백억을 내어놨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동기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 이제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행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믿기 이전의 선행과 믿고 난 다음의 선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고 난 이후의 선행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산물이 바로 선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면에 믿기 전에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다분히 사람을 의식한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86문답에 보면 선을 행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러므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그 네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미 64문답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신적인 생명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게 되어지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한 바에 의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이것은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의 동기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봉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감사로서의 선행과 공로로서의 선행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으니 신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는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지만 구속받은 이 은혜가 감사해서 선을 행합니다라는 동기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요,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일을 그만두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수고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선행을 행하기를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로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이처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 뒤에 뒤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에 다 종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이 이런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 동네가 숨기울 수 없고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두루비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나라의 복된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거룩함과 용광을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 속에서 발견하고 이 복된 나라를 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미 입사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모델하우스로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할 때 뭘 보고 청약합니까? 실제로 지어진 것을 보고 청약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어진 모델하우스를 보고 청약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도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신자는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 또 행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선행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는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마태복음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마다 지키어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사실이 아무리 분명해도 내 삶에 믿는 자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어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그 속사람의 종류, 속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참믿음의 열매를 맺고 참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참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인격에 성령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재고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선한 열매가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한 이 선한 행실이 영생에 들어가는 공로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한 행실을 들고 인정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본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생명의 소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님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다고 하면 그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것이요. 이 열매가 자신 안에 신앙이 있음을 확신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자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변화된 삶을 살고 그에 뒤따르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임이 드러나고 이런 변화된 심령과 인격과 삶 속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가 참으로 가득할 때 이런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성교적인 동기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하는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드리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비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도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런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가? 그것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소리로만 전파하고 착한 행실인 빛으로는 전파하지 않은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톡톡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이 뒤따르는 그 아름다운 성의 열매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놓았다고 하면 참 낯을 갖다 대면 그냥 탁탁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 찬양하는 이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것과 아울러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때 복음이 소리와 함께 빛으로 전파될 때 이 복음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중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에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새로움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신자가 이런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0절이 잘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개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는 2장 8절과 9절을 달달달달 잘 외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잘잘잘 외우지요. 근데 10절은 외우질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선행을 행하는 데 고정이 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성령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참 죽어 마땅한 개망나니 같은 저 사람을 저토록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빚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쭉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못하는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깨끗게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늘 드러나게 되어 있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그 자신을 담게 하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될 이유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다. 그것이 네 가지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가 선을 행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중생한 성도에게 새로운 기질을 주입시키시고 새로운 의지를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자가 선을 원해서 행하는 방식으로 그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신자들 자신들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신자 안에 역사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가 행하는 선행은 신자들의 심령 안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9절 이하에 살펴봤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여기 보니까 분냄도 있지요. 당짓는 것도 있지요. 원수 맺는 것도 있지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러면 반대로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또 곤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를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성도의 삶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신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자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뭐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의 예를 가만 보면 그들이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시편 기자와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을 가만 보면 다 뭐예요? 아름다운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는 중생한 신자가 선을 행하면 된다, 또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운단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은 신자가 왜 선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자가 선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니면 구원을 누리는 데 필요한 값을 지불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바, 우리가 받은 바 구원과 영생의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나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선한 열정을 가지고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신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사오니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열매 없음에 대해서 참으로 절망하며 내가 과연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의 구월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요 이런 열매가 참으로 미미하다고 하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성의 지배를 받는 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결코 의와 선을 지킹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자신의 선과 의를 행해서 의에 이르러 보려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중단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선행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되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으로는 신앙을 확신하게 되어지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